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오늘 한국 방공식별 구역에 수차례 진입한 뒤 이탈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의 홍6 폭격기 두 대가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전 5시 48분경부터 한국 남해안과 동해안에 한국 방공식별 구역을 반복적으로 드나들었습니다. 한국 합참은 성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을 앞두고 F-15K 등 공군 전투기들을 발진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전술적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한국군이 군 직통망을 통해 카디즈 진입을 경고하자 통상적 훈련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오늘 중국 폭격기 두 대와 러시아 항공기 두 대가 일본 상공을 비행했으며 이에 대응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방공식별 구역은 국제 관행상 한 국가가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바깥 일정 거리에 설정하는 공역으로 해당국이 여기에 진입하는 항공기의 식별, 위치 및 통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러시아의 투폴레프 95 전략폭격기 등 군용기 여러 대가 한국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한 바 있고 5월에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무더기로 진입했습니다. 미국이 카타르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무인기 요격체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국무부의 승인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 레이시온사와 노스롭 그루먼사가 주 계약자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판매를 통해 카타르가 무인기 요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카타르에 5명의 미 정부 관계자를 추가로 파견하고 계약자 대표 15명을 보내 무인기 요격체계의 실전 배치와 훈련 및 유지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매는 올해 초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카타르를 미국의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카타르는 미국의 대이란 핵 협상과 아프가니스탄 관계에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맞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국 미시간주 베이시티에 위치한 한국 반도체 생산기업 SK실트론 생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SK가 이곳에서 컴퓨터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과 같이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에 의존하는 대신 반도체 공급망은 여기 미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했지만 우리는 게을러졌다면서 반도체 산업을 해외에 빼앗긴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반도체의 공급망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차이점은 우리가 그 공급망을 전 세계에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인질로 잡혀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미 상무부가 미국 기술로 생산된 모든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코로나 확진자를 고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강경한 제로 코로나 접근법은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정책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며 우리는 대규모 봉쇄에서 벗어나 제한적으로 취하는 규제의 중요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한적 규제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비용 부담 없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또 중국 당국에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각지에서는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점인 전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사망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장 전 주석이 이날 낮 12시 13분 백혈병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고향인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던 중 96살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 전 주석의 사망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서한을 통해 공식 발표됐습니다. 서한은 장 전 주석을 높은 위신을 가진 뛰어난 지도자, 군사 전략가, 외교관이자 오랜 시험을 받은 공산주의 투사로 묘사했습니다. 1926년 중국 장쑤성 양저우에서 태어난 장 전 주석은 1989년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린 태난먼 사태를 계기로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랐으며 1993년 중국 5대 국가주석에 취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거듭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가 2년여 만에 2배인 400개를 넘어섰으며 2035년엔 1,500개에 달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차단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맞겠습니다. 하지만 황해도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흐리고 모레 새벽까지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황해도는 오후부터 가끔 눈, 평안도는 저녁부터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보단 약간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거듭 경고했습니다. 주한미군 내 우주군 창설 계획에 대해선 영내 동맹과 파트너 지원에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개발 수준에 대한 평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7차 핵실험 시 그에 따른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패틸 글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핵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핵실험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왔다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영내 다른 국가는 이에 대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Again, we know that North Korea has said that they will likely conduct a nuclear test. Again, that would be very destabilizing. And I think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그러한 불안정을 조성하는 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인 준비를 사실상 마쳤으며 정치적 결단만 남겨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주한미군 내 우주군 부대가 몇 주 안에 창설되는 것과 관련해선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합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 창설을 거론하며 우주군은 세계작전사령부와 관계와 역량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다른 세계 다른 곳의 전투사령부 산하 기능적인 구성군 사령부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내 우주군 구성부 사령부를 비롯해 공군과 해군사령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주군이 지난 3년간 역량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작전사령부에 배치함으로써 해당 사령부가 전반적으로 전장을 살피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as Space Force over the last three years has stood up and developed its capabilities and developed its personnel roster.
아울러 이것이 미 전투 사령관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맹 파트너들이 서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역량을 갖추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도 한국이 두 나라 모두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중국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가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한국이 미국, 중국과 맺는 관계가 한쪽을 얻으면 다른 쪽을 잃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29일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기술협력과 지역, 국제, 경제협력 등 더 많은 현안을 다루는 강력하고 현대화한 미한 동맹과 생산적인 한중 관계는 양립할 수 있다고 미국은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From a U.S. perspective, we do not believe that it is incompatible to have a strong U.S. ROK alliance that covers more issues.
케이건 국장은 이어 우리는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으며 한국에게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관계의 진정한 힘은 공통의 이해관계와 지역에 대한 공동 비전에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와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한국의 입장을 매우 명확히 밝히는 게 중국과 더 강력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최선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적절한 도구와 접근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 무역 다변화 노력을 기울였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또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ROK situation is, however, different because of the importance and challenge of the DPRK and China's role with the.
케이건 국장은 북한의 도전과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상황이 다르다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의 복잡성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 접근법 또한 한중 관계에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한국과 미국이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분야에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특히 미한일 3국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주목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지지하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한일 세 나라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케이건 국장은 공동성명이 다룬 분야들을 살펴보면 세 나라가 매우 강력한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케이건 국장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를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와 탈탄소 관련 핵심 기술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IRA의 주요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상무부 중국 선임 고문은 이날 대담에서 한 달 전 한국을 방문했다며 한국의 고위 경제와 안보 관료들이 발신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한국이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 아시아 강국들과 연대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ought that the dominant message that emanated from the most senior economic and security officials was that South Korea is moving aggressively toward greater alignment with the United States.
이어 한국은 타이완을 지원하는 데 있어 일본, 미국과 완전히 함께할 준비는 안 됐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균열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어 보였다고 이코노미 고문은 말했습니다. 또 효과적인 대북 전략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관심을 한국 관리들이 거듭 촉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코노미 고문은 향후 1년에서 2년간 미국과 미국의 주요 민주주의 동맹들과 협력국들의 대중국 정책 방향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기술과 우주 분야에서 관계를 끊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을 모색하며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적 가치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이코노미 고문은 말했습니다. 미중 경쟁 속 한국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 미국 존 홉킨스 대학의 하이브렌즈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 등 동맹들에 대해 타이완 유사시 지원 의사를 더욱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들이 연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력해야 중국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억제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o my bottom line is that I think the intensity and the urgency of US conversations with key allies including the ROK are going to ramp up significantly and soon if they have not already
브렌즈 교수는 미국이 한국 등 핵심 동맹들과 이미 타이완 유사 관련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더욱 강력하고 긴박하게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의 미국 지원 의사가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강력히 발신되지 않으면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더욱 공격적이고 위험한 중국에 대응하는 방법을 두고 요즘 워싱턴에서 서로 경쟁이 붙었으며 전쟁에 대한 부정확한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I hope we're not creating our own problem here by being overly reactive to China's
actions. 와일더 교수는 우리가 중국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전략적 경쟁 관계가 전략적 적대 관계로 변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 관여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에만 집중하지 말고 동아시아의 또 다른 문제인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라시아 그룹의 애나 애쉬턴 중국 국장은 오늘날 워싱턴에서 유일하게 중국 문제에서만 초당적인 의견 일치가 있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의 미사일 활동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조합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 우주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디킨스 미 우주사령관은 29일 우리는 북한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가능한 빠른 경고를 줄 수 있는 시스템 조합을 어떻게 통합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킨스 사령관은 이날 미 공군협회 소속 미첼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포럼에서 최근 인도태평양 사령부 내 창설된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V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 우주 영역 인식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미국의 자산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에게 가능한 많은 경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조합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민간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는지 또한 살펴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일 연습하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이 더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지난 22일 인텍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창설한 데 이어 주한미군도 우주군 예하부대를 몇 주 안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영내 위협의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태평양 전구는 중국, 러시아, 북한,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 등 미국의 5대 안보 위협 가운데 넷이 몰려있는 가장 중요한 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군 사령부 창설은 미국의 최대 경쟁자로 여겨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지만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잇단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 63발을 발사했는데 특히 지난 18일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쏘아올리는 등 한반도 긴장 수비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디킨슨 사령관은 우주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설립되기 전부터 우주군과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이미 공조하고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그 관계가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가 2년여 만에 2배인 400개를 넘어섰고 2035년엔 1,500개에 이를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계속 수입하는 등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29일 중국이 2021년 한 해 동안 핵 확장을 가속화했을 것이라며 가용 핵탄두가 지난해 이미 400개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22 중국 군사 안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이 2035년까지 국방과 군사력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기본적으로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중국이 현 속도로 핵 확장을 계속하면 2035년에는 1,500개의 핵탄두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보고서는 2030년 중국 핵탄두 보유고를 1,000개로 예상했었습니다. 또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는 2019년 200개에서 2년 만에 2배를 넘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 9월 기준 3,7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 안보와 자유롭고 열린 국제체제에 가장 중대하고 체계적인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가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강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국력을 확장하고 통치를 완벽하게 하며 자신들의 통치 체제 및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현대성의 확고한 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군의 현대화와 군사력 확장을 지속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외교 수단을 동원해 역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202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강조하거나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와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 등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체를 비판함으로써 미국과 파트너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외교, 경제, 군사적 관여 등의 도구를 사용해 해외 정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중국은 그런 행위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는 한편 미국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사령부를 설명하는 장에서 북부 전구사령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상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있으며 자국 영해에서 금지된 선박간 환적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지만 안보리가 해당 초안과 관련해 행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그리고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없는 것이라며 중국의 주된 초점은 북한의 붕괴나 군사적 갈등을 막아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 측의 정당한 우려를 미국이 인정해 주기를 촉구하며 북한이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충분히 받을 만한 비핵화 조치들을 취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육해공과 화학전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사태 발생 시 중국 지도부가 북부 전구사령부의 명령에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며 여기에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통제나 아예 군사적 개입을 통한 북한 대량살상 무기 확보 혹은 북한 완충지대 유지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보고서는 최근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긴장 고조 행위를 지속하면서 이를 타이완뿐 아니라 미국과 역내 동맹국을 염두에 둔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민해방군 해군 선박과 공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위험하고 전문가답지 않은 행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협력국 군용기와 선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역내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등 각국이 시행하는 하나의 중국 관련 정책들을 자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혼동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활동은 마치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 폭넓은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타이완에 대한 강압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중국의 타이완 통일 목적에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타이완에 관여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무를 깼다고 주장하는 데 쓰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00년부터 매년 중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 의원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위협이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28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새로운 악의 축이 전진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우리는 이란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과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북한은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eanwhile, the new axis of evil, they are marching forward. We know for a fact that Tehran is sending drones and military equipment to Moscow to support Putin's war in Ukraine.
이어 중국 공산당은 미 국방부가 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군대를 증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랙번 의원의 이런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미군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군들까지 해고되며 미군 수가 급격히 줄었다며 이에 따라 미군 준비태세는 약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세계 재패와 준비태세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물리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국방부는 백신 의무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 축인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독재자들은 공격성으로 악명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focused on global domination. They are focused on readiness. They are focused on defeating.
블랙번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부터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거듭 호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블랙번 의원은 지난 3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은 새로운 악의 축이라며 그들이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지 약 20년 만에 북한을 기존의 이란 외에 중국,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악의 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블랙번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연설에서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미루며 미군의 준비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해 지난 7월 본회의로 회부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위협도 법안에 적시됐습니다.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핵무기고를 급속도로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격퇴하기 위한 의도에 다양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당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 미국과 실무 협의체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여러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가 밝혔습니다. 조대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연 한국 언론 매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정부의 추가 독자 제재 조치 검토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미한 양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4일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추진 가능성에 대해 한국을 미국의 졸개라고 폄하하면서 미한이 제재 압박에 매달릴수록 자신들의 적개심과 분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 제재 대상 지정과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격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29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통 제20기 해외지역 회의에 참석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우방국들이 독자 제재 대상을 교차적, 중첩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부상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우방국들의 공조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안보특보를 지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 교수는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조가 이례적으로 강조된 이후 미한 간 실무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법적인 어떤 미비성 그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정보 공유를 위한 협조 체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의 대통령 그 공동성명 이후에 사이버에 있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협력과 공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또 지난달 11일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 의향서를 유럽평의회에 냈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으로 불리는 사이버 범죄 협약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응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처벌하도록 한 최초의 국제 조약입니다. 미국, 일본 등 67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은 국제 공조 수사 체제 규정을 담고 있고 가입국 간 기업이나 서버에 존재하는 전자 증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유하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국제 공조가 필수인 듯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용론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가능한 수단은 사실상 독자 제재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고 한국이 이에 동참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그대로 표현하면 제재 봉쇄를 군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2019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과의 공조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본격적으로 공조를 해서 그걸 막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연간 탄도미사일 최다 발사 기록이 2019년 25발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벌써 63발을, 9월 하순 이후론 32발을 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 강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봉쇄 정책으로 2020년과 2021년 연간 수출 규모가 수천만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었던 자금의 원천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의 사이버 범죄 활동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인 어널리시스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약 3억 달러, 2021년 약 4억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이스트 시큐리티 문종현 시큐리티 대응센터장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행위는 정권의 통치 자금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확립된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최근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등 해당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북한은 앞으로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이라든지 해킹 사건이라든지 이거에 어떤 직결해가지고 북한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이미 일종의 자신들의 주 거래 시스템으로 이제 확고하게 정립이 됐다라고 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거를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어떤 이벤트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북한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돈 세탁을 하는데도 가상 자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지난 5월 북한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를 신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미한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 북중러 삼각 공조 역시 공고해지는 형국인 만큼 앞으로도 중러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임종인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기존에도 금융 제재가 유엔에서 결의가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음성적으로 도와주다가 만약에 중국의 금융기관이 도와줬다는 게 걸리면 이미지라든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임 교수는 또 북한 해커들이 자금을 은닉할 경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지역으로 중동과 남미를 꼽으면서 촘촘한 제재를 위해 더 광범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이 내년 3월에 한국 등 4개 나라와 공동으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5개국도 공동 발표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모든 수준에서 옹호자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내년에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es, President Biden has said We know that democracy remains the best tool humankind has to unleash our collective potential.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미시간 주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우리는 민주주의가 인류의 집단적 잠재력을 발휘하고 모두를 위한 안보와 번영을 제공하는 데 최고의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강화를 국내외 의제의 초석으로 삼은 이유라며 오늘 미국은 내년 3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가 새롭게 공동 개최국으로 함께할 것이라면서 지역적으로 다양한 파트너 그룹과 함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민주적 가치가 공유된 세계적 열망이자 공유된 세계적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첫날 각국 정상들이 화상 형식으로 회담을 갖고 둘째 날에는 각 공동 주최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대표들이 함께 대면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열렸던 첫 번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나온 약속에 관해 세계 지도자들이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ummit will also assemble world leaders in a virtual plenary format.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가 우리 시대의 전례 없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민주적 모델과 집단 행동의 활력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성공적인 정상회의와 민주적 회복력과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가속화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5개 나라도 이날 공동 발표문을 통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공동 개최 소식을 전했습니다. 5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한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책임 있고 투명한 통치에 대한 도전으로 정의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침략 전쟁부터 기후변화, 사회적 불신, 기술 변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모든 수준에서 옹호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우리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통치가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 정의를 구현하는 최상의 방안임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의 부상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1차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민간 분야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독재 국가들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민주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주주의 갱신을 위한 대통령 구상이라는 계획으로 약 4억 2,44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과 부패와의 전쟁, 민주주의 개혁 강화,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증진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 등 다섯 가지 지원 분야를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을 중국에 대한 경고이자 불만 표출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시 전례 없는 공동대응이 따를 것이란 경고와 관련해선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압박 수단이 마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향후 북한의 7차 핵실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이후 조치들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conducts a seventh nuclear test, Yun is warning China that the U.S. and the ROK in Japan will respond in a way that.
세이머 전 조정관은 29일 VOA에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수위를 높이며 압박에 나선 것은 북한의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경고로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을 막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 일본과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영내 미사일 방어를 늘리거나 한국의 또 다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같은 전면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일과 전략적 유대를 강화한다면 한중 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29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 전체가 일관되게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한국의 불만이 담겼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조치를 저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불만이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번의 회의를 소집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는커녕 비판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중국은 한국과 적대관계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이처럼 국제사회 내 중국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은 중국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 행동을 완화시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또한 윤 대통령의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 가능성 발언은 미국과의 공조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We have strengthene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ve strengthened deterrence significantly with the introduction, you know, of strategic assets.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배치하고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를 전개하는 등 한국의 전략 자산을 도입해 억지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로 더 많은 미군 군용기와 군함 등이 영내에 전개되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자산을 언급한 것은 미국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은 실제 막대한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이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했습니다.
It was China that brought North Korea to the table to have the six-party talks, and it was China that hosted the six-party talks, and we did get a joint statement. So and now.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6자회담을 주최하고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낸 것도 중국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공동성명을 얻어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으로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7차 핵실험을 막을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중국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한국은 압박과 외교를 동시에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Well, I think you can do both at the same time. I think that President Yun's decisions to build on the alliance are appropriate ones.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합의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연합을 구축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적절하다면서 동시에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외교가 그림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의 대화 복귀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에게 중국은 외교적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기존과 다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미한일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압박 수단이 마련됐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우선 북한 위협을 겨냥한 양자 및 다자 간 군사훈련의 범위와 빈도를 크게 늘릴 수 있다며 이에 북한은 자체적 훈련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북한의 한정된 자원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방식 중 하나인 사이버 관련 제재 부과를 포함해 북한의 해외 공간과 무역회사에 대한 북한의 외화 접근 차단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 간 3자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미국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안보리에 회부될 예정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성명 채택에 동의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9일 대북 의장 성명과 관련한 BOA 질의에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의장 성명을 논의 중이며 곧 안보리 전체 논의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22일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BOA에 미국의 의장 성명 초안이 곧 안보리와 공유될 것이고 협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의장 성명 초안 작성을 마친 뒤 현재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과 구체적인 문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이 사안을 논의 중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장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1일 회의에서 안보리는 지난 5월 표결에 붙인 것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한 걸음 진전한다는 차원에서 3월 24일 감행된 북한의 ICBM 발사에 의장 성명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힌 다른 이사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은 새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시 의장 성명을 제안한 중국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오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장 성명 찬성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최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발사를 의장 명의로 규탄했으며 2010년과 2009년엔 한국 천안함 폭침과 광명성 2호 발사 등에 각각 의장 성명을 냈습니다. 의장 성명은 언론 성명보다는 수위가 높은 대응으로 인식되지만 두 성명 모두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이 6.25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 72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용맹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장진호 전투 72주년을 기념하는 미국 해병대의 트윗을 공유하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이뤄졌던 장진호 전투에서 3만여 명의 유엔군이 12만 중공군과 혹한 속에 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의 용기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병대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메시지와 동영상을 공유하며 1950년 11월 27일 미국과 미국의 유엔 동맹 병력 3만 명이 장진호 전투를 시작해 12만 명의 중공군과 싸우면서 혹독하고 얼어붙은 지형을 뚫고 나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병 1사단은 중공군 6개 사단을 괴멸시켰다고 미 해병대는 밝혔습니다.
Despite the overwhelming odds, the 1st Marine Division fought their way through the enemy's attacks while navigating the rough terrain of North Korea. The Marines destroyed 6 enemy divisions, showing that they are forced to be reckoned with.
미 해병대 1사단도 별도로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전쟁 당시 1사단이 장진호 인근에서 12만 명의 중공군에게 포위됐던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이어 미국 해병대와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싸우며 적진을 돌파했다면서 장진호 참전용사들을 절대 잊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북한 공산군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해병 1사단과 육군 7사단 2개 대대, 영국 해병 제41 코만도 부대, 미군에 배속됐던 카투사 장병 등 3만여 명은 당시 12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의 기습과 포위망을 뚫고 철수에 성공하면서 중공군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제72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 및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 행사 추념사를 통해 장진호 전투를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72년 전 미 해병 1사단을 비롯한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들은 영하 30도의 혹한과 험난한 지형 속에서 적과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장진호 용사들은 중공군 9개 사단 12만 명의 공격을 2주간 지연시키면서 7개 사단을 괴멸시켰습니다. 이러한 투혼이 있었기에 자유를 향한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기적적으로 구출한 흥남 철수 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장진호 전투협회 워렌 위드한 회장 등 미국 참전용사들은 이 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한 양국의 미래는 지금과 같을 것이며 언제 어디에서든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28일 매주 월요일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명예훈장 월요일 주인공으로 장진호 전투의 영웅 중 한 명이었던 헥터 카페라타 씨를 소개했습니다. 국방부는 미 해병대 병사로 참전한 헥터 씨가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인 장진호 전투가 발발했을 때 거의 단독으로 적군이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선이 끊어지면 수천 명의 미군이 고립될 수 있었다며 그 시련을 이겨낸 그의 끝없는 용기로 그는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페라타 씨는 1952년 백악관에서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직접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35년 11월 30일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작은 마을에서 세뮤엘 랭혼 클레멘스가 태어납니다. 훗날 미국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 가운데 한 명인 마크 트웨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크 트웨인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 명작을 남겼습니다. 미 국민들에게 미국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는 작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미국 문학에 있어 허클베리 핀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었다고 극찬할 정도로 마크 트웨인의 문학가적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12권의 장편, 21종의 단편, 그 외에 희곡, 기행문, 수필집 등 많은 작품을 펴냈습니다. 그러나 마크 트웨인의 가정은 그다지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질병과 죽음으로 괴로워했고 여행 중 부인이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부인을 끔찍히 사랑한 것으로도 소문난 작가였습니다. 열렬한 구애 끝에 1870년 24살에 올리비아 랭던과 결혼했습니다. 뉴욕에서 석탄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늘 가난했던 마크 트웨인은 돈 많은 상류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지만 올리비아와의 결혼은 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여성으로서 가장 완벽한 보석, 그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에덴 동산 등으로 아내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1900년 11월 30일 영국의 대표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동화 행복한 왕자를 쓴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가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의사인 아버지와 작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와일드는 34살 때 동화 행복한 왕자를 발표했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순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왕자 동상이 그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 제비를 통해 자신의 몸에 있는 보석을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결국 자신은 쓸모없게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37살 때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과 1892년 단편집 석류나무집을 발표해 당대 최고의 극작가로 이름을 날린 와일드는 1895년 동성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와일드는 1897년 출옥했지만 건강이 몹시 나빠졌고 결국 3년이 지난 1900년 11월 30일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가혹한 일본의 식민 통치로 신음하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에게 진실을 보도해온 미국의 소리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한국어 방송.
연합국의 군정당국은 무조건 항복 이외에 다른 방도는 오직 일본 본도의 전멸뿐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가족이 양양 가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방송되는 VOA 한국어 방송은 일본의 항복과 한반도의 해방 소식은 물론 6.25 한국전쟁으로 모든 방송이 끊어진 때도 전쟁 상황을 전해주는 유일한 소식통이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지휘로 한국 해병대와 함께 방금 인천에 상륙했다고 방송할 때만큼 참 신바람난 방송은 내 생전에 전무후무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맥아더 장군이 나오고서는 이런 시기에 그게 위험한 데서 영감있게 이르는 게 고맙다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사실만을 전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BOA는 한반도가 달라지고 대립이 계속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소식과 남북한 소식을 8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해왔습니다.
15일 오전에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7명의 대학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북한 경제회담은
꼭대기에 핵탄두가 실리느냐, 미사일 탄두가 실리느냐, 혹은 위성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ICBM,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벌써 탄도로 기초가 되려면 첫째
희망, 희망 주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막 실망하고 막 그럴 때마다 방송 들으면서 좀 다시 또 다시 또 재정리하고요. 좀만 좀.
BOA 한국어 방송은 1942년 출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80년 방송을 되돌아보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마련했습니다. 12월 6일과 7일, 8일 저녁 방송 시간에 보내드릴 3부작 역사의 증언대 미국의 소리 80년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또 휴대전화로도 접속이 가능한 BOA 방송,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